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미국의 목표는 조화와 평화라며 한반도에서 이를 위해 대담한 외교를 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 실현을 위해 반드시 비핵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비핵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분쟁 중인 모든 곳에서 동일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세계 최고의 테러 지원국이라고 지적하면서 예멘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내전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란 정권을 비롯한 지도부가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위협적인 행보가 계속되는 한 제재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를 풀어야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이란 당국의 입장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과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의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정의를 강조하면서 중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접경인 비무장지대 일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의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 관련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 연구와 평화 유지, 군비 통제, 신뢰 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대인질의 38만 발을 함께 제거하자고 국제사회에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남과 북이 상호 안전을 보장하며 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3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을 촉구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희망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볼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궁극적으로 북한과 수교하는 것이 일본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문제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번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회담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관변단체와 선전매체 등을 통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에 관한 것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의회에서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부적절한 통화를 통해 헌법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탄핵조사 추진의 배경이 된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인 헌터 씨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내년 대선에 나설 민주당의 유력 경선 주자이고 헌터 씨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의 이사를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 잠재력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유엔에서 전쟁 불용, 안전보장, 공동번영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막다가 차차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이란과 마찬가지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으로 가득 찬 나라라는 자신의 믿음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진정으로 평화와 존중을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과 우정을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들 가운데 많은 나라가 한때 미국의 가장 큰 적들이었고 미국은 결코 영원한 적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면서 미국은 어느 누구도 전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용기 있는 자들만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반도에서 대담한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는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끝없는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무모한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어간다면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선택이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상원에 이어서 하원이 미 한일 세 나라 간 유대화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하원이 24일 본회의에서 미한일 세 나라 간 유대화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구두로 진행된 표결에서 이 결의안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표를 얻고 하원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상원도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원 의원들은 이날 표결 전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복원할 것을 초당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 소속인 앤디 레빈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습니다.
Recently, however, there's been an alarming deterioration of relations between Seoul and Tokyo.
특히 양국 간 무역 분쟁의 정치화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우려 사안이라며 미국은 이 협정 체결을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관계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미국과 일본, 한국은 현 궤도에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고 잃을 것만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결의안의 통과는 핵심적인 경제 안보 문제에서 미한일 세 나라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공동으로 현궤도를 바꿀 전략을 마련하고 더 강력한 관계 수립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Its passage today reaffirms the importance of our country's cooperation on critical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마이클 맥하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한일 관계가 과거 2차 세계대전 전후 제국주의 일본의 행위를 둘러싼 역사적 고충에 의해 계속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continues to be burdened by historical grievances. Surrounding Imperial Japan's conduct.
특히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거론하며 지소미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타 군사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key intelligence sharing pact is essential to our joint responses to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이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오는 11월 발효된다며 양국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원 결의안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지난 2월 처음으로 공동 발의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하원에서는 외교위의 엘리어 댕겔 위원장과 마이클 맥하울 공화당 간사, 아태소위 브래드 셔먼 위원장과 테드 유호 공화당 간사가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상원 결의안은 강제동원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 등으로 한일 갈등이 불거진 지난 4월 외교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하원 결의안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 미한일 3국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체계를 위해 일본과 한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이 열릴 경우 전면에 나설 몇몇 북한 외교 당국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두 과거 협상에서 북한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미국 통 외교관들인데요. 이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군사 외교 현안을 논의했던 미 전직 관리들로부터 북한 대미 협상팀의 면모를 들어봤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김명길 북미 실무협상 수석 대표를 다가가기 쉬운 성격의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I would say quite approachable, very professional, extremely knowledgeable. Back then, of course, he was the junior member of the team.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국무부 한국과장을 맡았던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당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이었던 김명길 수석 대표와 그의 상사였던 리근 전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와 자주 만났습니다. 김명길 수석 대표는 당시 북한 대표부에서 연차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외교관으로서의 전문성이나 지식 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였다는 게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의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 역시 김명길 수석 대표가 친근하고 예의 바른 인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 met Kim Young-gil many times and he's a very pleasant person. He's a very nice person.
하지만 그의 인물 됨됨이와는 별개로 김명길 수석 대표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안 이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협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급 통역을 맡았던 김동연 전 통역관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열린 6자 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 통역을 맡았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맞상대 역할을 했습니다. 김 전 통역관은 최선희 제1부상의 단호한 모습을 주로 기억했습니다.
거기는 제가 강경파입니다. 소위 그 핫라이너들 위해서
네.
그 당 지도부에 대한 충성심이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거기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견제하겠다는
네.
또 그렇게 여성으로서의 부드러운 태도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아.
그 안색도 아주 시리스하고
네.
어떤 화낸 얼굴도 하고
네.
물론 이제 자기 임무 통역을 하려고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희 제1부상이 실무회담에서 나온 내용을 자체적으로 정리해 상부에 보고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의 상사인 리영호 외무상은 세련된 외교관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1994년 10월 미 북간 제네바 합의로 이어진 협상에 참여한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당시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차장 겸 핵군축 담당 부국장이었던 리영호 외무성을 직접 상대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리영호 외무상이 같이 일하기 매우 효율적인 상대였다고 말했습니다.
And I found Lee Young-ho to be a very effective counterpart. He speaks English perfectly. He's trained as a disarmament expert. So he
영어 구사도 완벽했고 핵 군축 전문가로 육성돼 관련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리용호 전 외무상이 매우 창의적이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며 동시에 실용적인 면도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I think he's very creative. He's a pleasant person. He has a very nice sense of humor. Very smart. So my experience with him.
하지만 협상 과정과 결과를 좌우하는 건 협상단의 면모보다는 북한 수뇌부의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입니다.
Ho, who has been the mastermind behind many previous efforts by the DPRK in terms of talks with.
리영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아무리 여러 차례 지휘했다 하더라도 협상장에서 북한 측이 들고 나올 입장은 북한 최고 지도부가 미리 정해놓은 답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 육군 미래사령부 부사령관이 북한의 지하갱도 내에서의 전투를 상정한 부문에 상당한 투자와 훈련이 이루어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표적들을 효과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릭 웨슬리 미 육군 미래사령부 부사령관은 육군 현대화 6대 과제와는 별도로 지하갱도 전투 분야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When you diverge from that, which we have in many cases for the Korean problem, to include significant investments in the sub.
웨슬리 부사령관은 24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지하갱도가 많은 북한의 전장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VOA 기자의 질문에 육군의 미래 설계 방향은 최대 위협으로 상정한 러시아와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하갱도전은 주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반도에 적용되는 많은 사례들과 함께 예외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미 육군이 적들을 격퇴하기 위한 미래 무기 체계 개발 투자와는 별도로 전장 환경 요구 조건에 맞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웨슬리 부사령관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지하갱도전은 직접 갱도를 파고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운 과제지만 이미 상당한 투자를 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르게 대응했다고 부연했습니다.
I think that we made some significant investments very fast to reconcile the subterranean problem. That's always going to be a challenge when.
북한의 지하갱도 시설을 침투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장 잘 알겠지만 미래사령부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며 관련 훈련도 만족스럽게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 미래사령부 내 미래와 구상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웨슬리 부사령관은 아울러 인공지능을 의사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최우선적 미래 기술로 꼽았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imperative. In order, not when we're thinking about robotics necessarily, but to augment.
수많은 표적들이 존재해 재빠른 대응력이 필요한 전장 환경에서 합동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적의 무기 체계와 발사 시간 등을 계산해 최우선 표적을 산정하는 데 인공지능이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작전에서 많이 활용되는 대인 정보가 인공지능의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You're right.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going to be as helpful for you in that context. But that's not the biggest challenge.
다만 대인 정보를 활용하는 한계가 있는 영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도전들이라며 지도부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웨슬리 부사령관은 육군이 추진 중인 장거리 정밀 화력 개발 사업은 북한이 아닌 중국, 러시아 등 최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it's germane to North Korea. As I said earlier, we looked at our pacing threat and we're looking at both China and Russia.
미 육군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실전 배치하기 위해 장거리 정밀 화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육군 미래사령부는 장거리 정밀 화력, 차세대 전투 차량, 미래 수직 이착륙기, 기동과 원정군으로서의 육군 네트워크, 대공과 미사일 방어, 병사 살상력 등 6대 현대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018년 창설됐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 증강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선 또 다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한일 3국에 각각 배치된 미사일 방어 체계가 결합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탐지 요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Yes, so I do think that the ability for us with our allies, whether in Korea or Japan.
상원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원장인 설리번 의원은 23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한 워싱턴의 민간단체 헤리티지 재단 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함께 미 본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역량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우리는 훈련도 많이 하고 있고 더 정교한 레이더를 도입하고 알래스카에 미사일 격납시설 사일로를 추가 배치하는 등 나날이 역량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그리고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 결합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As it relates to North Korea, you have THAAD in the Korean Peninsula. You have the Aegis capabilities that we have with our.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경제 비즈니스 담당 차관보를 지낸 설리버 의원의 지역구인 알래스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급유와 기착지인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설리번 의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나온 이유는 제재를 통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최대 압박 캠페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증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ut it was also, I think, a buildup of our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at.
북한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미사일 발사 시도 시 무력화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설리번 의원은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다층적이며 이와 관련한 역량 강화에 대한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으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설리번 의원은 상원에서 주한 주일미군 태세 관련 정책에 앞장서고 있으며 적국들의 크루즈 극초음파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강화를 위한 조항들을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세네갈에서 대규모 건설 사업 등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이들은 불과 100달러 상당의 월급을 받으면서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VOA가 세네갈 현지 취재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는 북한의 제재 위반 실태,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인권이 실종된 북한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전해드립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네갈 건설 현장에서 BOA와 만난 50대 북한 노동자 오모 씨는 근무 시간이 하루 7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9시부터 10시.
9시부터 10시?
네.
10시. 10시 또 10시.
점심 식사 하시고.
네, 2시간.
또 다른 노동자는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며 중간에 점심시간 2시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국제 노동 기준에 맞춘 근무 환경을 보장받은 것처럼 들리지만 이들이 손에 쥐는 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는 거리가 멉니다. BOA 취재 결과 북한 노동자들이 주 6일을 일하고 매달 지급받는 돈은 100달러 수준, 생활비를 제하면 연 1000달러 정도입니다. 통상 3에서 4년씩 해외에 머무르는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할 때쯤 수중에 남는 돈이 4000달러도 안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북한 회사 코르만 컨스트럭션은 이들의 노동을 통해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뒤 북한 당국에는 거액의 돈을 상납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처한 주거와 근무 환경도 열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비어있는 세네갈 다카르 도심에 위치한 노동자들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내부로 들어갈 수 없어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건물 외형과 간간이 엿보이는 실내 모습, 바깥에 위치한 화장실 등으로 밀어볼 때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BOA와 만난 현지인은 이 건물들에 물이 새고 모기가 많아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노동자들이 단체로 한 달에 한 번 시장에 들러 중고 옷가지 등을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주말에도 외출을 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세네갈인들에게도 일상이 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들 노동자들은 해외에 머무는 동안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본국으로 돌아가는 노동자 편에 서신을 전달하는 식으로 가족과 연락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47세로 이들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면 부인이나 자식 등 가족과 함께 세네갈에 체류 중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하고 북한이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당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 정권의 행태를 비난했습니다.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subjects its own citizens to forced labor, both at home and abroad.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국내와 해외 강제 노역으로 내몰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범죄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2016년 코르만의 전신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를 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해외 노동자가 창출한 수입 일부는 미 국무부가 제재한 북한 군수공업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최근 프랑스와 독일, 영국과 함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30여 개 유엔 회원국들에게 보냈습니다. 미국 등은 이 서한에서 북한의 모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세네갈 북한 노동 현장 취재 기획, 내일은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 실태와 제재 위반을 세네갈 현지에서 취재한 함재하 기자로부터 취재 뒷얘기와 제재 이행의 문제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종교 자유 회의를 열어 전 세계 종교 박해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 정권의 종교 박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행사가 북한 정권에 주는 압박감도 클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걸까?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본부에서 개최한 종교 자유 행사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founded on the principle that our rights do not come from government, they come from God.
This immortal truth is 미국은 국민의 권리가 정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신에게서 나온다는 원칙으로 근국됐고 이 영원한 진리는 미국 독립선언서에 선포됐으며 미국 헌법의 권리장전 제1차 수정안에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종교자유는 모든 사람이 양심에 따라 신앙을 갖고 살며 신께 영광을 드리는 영원한 권리로 모든 나라가 긴급한 이 도덕적 의무에 동참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종교 자유 보호는 자신의 최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라며 전 세계 국가들의 종교 박해를 끝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 with one clear voic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alls upon the nations of the world to end religious persecution.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 주최로 연례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 장관급 회의를 창설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해 박해받는 전 세계 신앙인들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 종교 자유 동맹 출범을 계획하는 등 전 세계 종교 자유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유가 필요한 대상에 세계 최악의 기독교 종교 탄압국 가운데 하나로 지탄받는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종교 자유 캠페인을 주도해온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7월 제2회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 중에도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종교자유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tand for the freedom of religion of all people of all faiths.
북한은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즈가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지목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며 북한 정권은 기독교 신자의 제거를 명령하고 성경책 소지는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기독교 집안 출신인 탈북민 주일용 씨는 지난 7월 백악관에서 열린 종교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친척들이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 수용됐거나 잔혹하게 처형됐다며 북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My aunt, all of my aunt's family, 주춘희, 김철, 김지향, 김성식, all of them.
씨 얘기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종교 탄압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주 씨를 위로했습니다.
I'll bring that up. So, yeah. I understand exactly what you said. I'll bring it up.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8만에서 12만 명의 북한 정치범 가운데 최대 5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종교나 신앙의 참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무부에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다음 달인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민간 보고를 인용해 2017년에서 2018년 초까지 북한에서 1,341건의 종교 박해가 집계됐고 이로 인해 120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외국인들 앞에선 북한의 종교 자유와 관용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모든 종교를 탄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정권은 헌법으로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5월 유엔인권이사회가 주최한 보편적 정례 검토 북한 심사에 출석한 리경훈 북한 최고인민회의 법제부장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된 국민의 기본 권리의 하나입니다. 헌법 제68조에는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공화국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매우 번성했던 곳으로 김일성 주석의 외가가 모두 기독교 집안 출신입니다. 하지만 일제 해방 후 김일성의 잔혹한 기독교 탄압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탈출했고 나머지는 50년대에서 60년대 대대적인 숙청으로 대부분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기독교학자들은 증언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소수 기독교인들은 그루터기로 불리는 신앙을 숨긴 사람들의 자녀들과 고난의 행군 시기 중국에서 예수를 만나 신앙을 가진 뒤 복귀한 지하 기독교인들이란 지적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지난 2017년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등 노동당 규약과 김정은의 사상 교양이 헌법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신앙을 절대 가질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The Charter of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teachings by Kim Jong-un prevails over the Constitution.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우선적으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거나 개인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은 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철저한 배격 대상이란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3일 유엔 종교자유 행사 소식을 들은 미국 내 탈북 기독교인들은 북한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앤드류 조씨입니다.
완전 환영할 만한 일이죠. 기독교인이라면 또 뭐 북한 사람뿐 아니라 뭐 누구나 바라는 그런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접 뭐 북한에 대해서 거론은 안 했지만 이제 은근히 거기에 대한 이 압박감이 클 겁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 역시 지난 6월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에 계속 강한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exert strong pressure with these factors that I've noted to you are noted in our report.
브라운백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이런 종교 박해 행태를 아주 크게 바꾸지 않는 한 특별 우려 대상국에 계속 남아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DA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전쟁 불용과 안전보장, 공동번영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 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 대통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며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번영의 원칙과 관련해선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공동으로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를 지정하며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들을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제거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면 비무장지대가 단숨에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류한 국가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지난 1년 반 동안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와 미국과 남북 정상 간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판문점에서 전격적인 3자회동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 행동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며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방한설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일 뿐 실현 가능성이 아니라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미북 간 큰 합의가 이루어져야 고려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연일 대남 비난을 이어가는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올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2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정은의 답방 가능성을 묻는 정보위원들 질문에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부산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답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상당히 비현실적 제안이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5일 VOA에 한국과 아세안 정상 간 회담에 김 위원장을 불러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일단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 보상이 담보되어야지 한국에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타결돼서 제재가 완화될 때 한국에 올 것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22일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신 센터장은 미북 협상이 성공해야 제재가 완화되고 남북 간 경제협력 기회가 생기는데 김 위원장이 답방하려면 적어도 10월 초 미북 실무협상이 타결되고 11월 초에는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촉박해 보이는 일정이라는 게 신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조성열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김 위원장의 답방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성공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윤곽이 나와야 남북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미북 관계가 타개되지 않고 남북 정상이 먼저 만날 일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방한 조건으로 제재 완화보다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제재 문제는 미국의 결정이 절대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북방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전에 좀 북한이 양해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해결책을 내놓든 그런 것들이 좀 파전 논의에서 진전이 돼야만 한이 결론 나오죠.
조한범 한국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정원에서 나온 김정은 방한설은 미북 협상의 동력을 제공하려는 한국 정부의 일반적 시나리오 뿐 사실상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밀 동선을 중요시하는 김 위원장이 예상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리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에 본인의 행보가 노출되는 행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부산에 온다 그게 노출되면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어제 국정원의 얘기는 모든 상황에 순조로 오면 11월 달에 중요한 회의니까 올 수도 있다 이런 개연성을 말한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순조로울 때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조영권은 반면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가시화한 김 위원장이 국정원의 언급처럼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늘 미북 협상 이전 혹은 이후에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북중 간 우위를 다지는 모습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과시할 것이라는 게 조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또한 이 같은 행보는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과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김 위원장에게는 내부 결속력이 될 좋은 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김정은 방한설을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그런 북한 이벤트에 김정은이 오는 것만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것도 국내 정치하고 맞물려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지. 가문 내려오면 아주 뭐 환영 일색이다. 아주 인기 폭발이다. 이렇게 막 보고서를 써서 분명히 보냈겠지. 이제.
남 교수는 이어 다자회담에 흥미가 없는 김 위원장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담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양자회담에 더욱 관심이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한국 방문 조건으로 최소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할 텐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서까지 부산을 찾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만간 미북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0월 6일 전후라는 특정 날짜까지 언급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중 수교 70주년과 1, 2차 미북 정상회담 전 방중 전례 등을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2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음 달 6일 북중 수교일 전후로 김 위원장의 방중과 5차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진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김정은이 방중할 경우에 방문 지역은 북경 지역이나 또는 동북 삼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실제 중국 지린성 툼원과 랴오닝성 단둥 등 북중 접경 지역의 공안 단속이 최근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비한 것이라는 말이 해당 지역에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최근 북중 고위급 교류가 활발한 것 역시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가장 최근엔 연경철 북한 인민무력성 대외사무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웨이펑어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국방부장을 만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북중 간 고위급 교류와 후속 조치들이 줄을 잇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와 경제, 군사, 문화적 교류까지 북중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또다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중장기적 패권 경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 입장에선 북한을 중국 편으로 견인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확고해졌다는 게 세종연구소 이성현 중국연구센터장의 설명입니다.
중국도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중국 편으로 견인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목표가 굉장히 확고해진 그 시발점이 바로 6월 20일 시진핑의 평양 방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미중 무역전쟁이 중장기적으로 갈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북한과의 관계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올 것이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한 차원도 높은 미월 모드의 북중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센터장은 이어 시진핑 주석이 21세기에 결국 사회주의가 중국의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있다며 북한을 지원하는 전략적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북중 간 다양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이 센터장은 강조했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해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북한에게는 중국이라는 뒷배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또한 미중 무역 갈등 속에 북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북중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제재 안 풀어주고 김정은이 얘기했듯이 12월 30일이 자기가 뭐 정한 지금 마지막 타임 테이블이다. 그대로 넘기면은 우리는 제3의 길을 갔다가 분명히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ICBM 테스팅이 됐건 핵실험 갔다가 제기하는 거였던 결국은 중국 쪽의 서포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트럼프를 만나기 전이라든지 실무협상이 재개되기 전에는 중국으로부터 힘을 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갖다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우리에게는 뭐 북한 카드가 있다라는 식으로 무역협상에 좀 압력을 갖다 가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이익이 좀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김 교수는 중국이 미중 경쟁에서 북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 카드를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으려 할 것이라며 시 주석 역시 북한을 독려해 비핵화를 손쉽게 진척시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이창형 국방전문연구위원은 미북 간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방중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문제 해결에 있어 지금까지 그래왔듯 중국과의 조율 측면에서 방중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데 있어 북한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는 겁니다.
북한으로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만일에 연말 이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북미 실무회담이 이제 곧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신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 방중이나 이런 가능성은 점쳐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북한으로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북미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방중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 연구위원은 아울러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 평화체제를 원하는 만큼 중국이 미국 편에 동참할 경우 북중 밀월이 미국에게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농무부가 북한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 포함시키고 연방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아직 관보에는 게재되지 않았지만 한국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한국산 돼지고기와 내장은 미국 수입이 금지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 검역청은 23일 연방관보에 공고를 내고 북한을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영향을 받은 나라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농무부 명단에 북한이 포함된 시점은 지난 6월 5일로 북한이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을 보고한 데 따른 대응 조치였습니다. 농무부는 연방관보 고시를 통해 북한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영향을 받은 나라 명단에 포함했다는 사실을 공포하고 공식 기록으로 남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산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 내장은 동식물 검역청의 수입 제한의 대상이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동식물 검역청 웹사이트에는 한국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영향을 받은 나라로 올랐으며 이에 따라 한국산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 부산물도 수입 제한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한 조치는 아직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미 농무부의 이코노미스트인 워렌 프레스턴 씨는 23일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에서 열린 농업 전망 포럼에 참석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과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과 러시아에서 포착돼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손실률이 극도로 높은 대단히 파괴적인 질병의 확산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한 지역에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은 일부 예외적으로 처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되며 돼지고기 내장은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등 적대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는 총괄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각 부처에 상재된 대응 노력을 통합하는 기관을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인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 의원이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과 함께 지난 18일 해외 영향 대응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정보당국과 영방부처 등 범정부 차원으로 해외 적국들의 악성 행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이 센터는 해외 영향 작전과 캠페인에 대한 정보 분석과 통합의 기능을 하는데 특히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이란, 중국의 영향 작전에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악성 영향은 주로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불법 금융은 물론 해외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을 겨냥한 겁니다. 클로부차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해외 정부와 요원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해 미국인들을 오도하는 정보 전쟁에 대한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리드 의원도 성명에서 이 센터와 관련해 영방수사국과 정보당국, 국토안보부, 국무부, 국방부를 포함해 해외 악성 영향 대응에 연관된 모든 정부 부처들이 정보 분석과 공유에 공조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런 편성은 미 정부가 악의적인 해외 영향 작전에 대응하고 앞서 나가기 위한 공동 운영 구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미 의회에서 해킹 등 북한의 악성 행위를 겨냥한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말 북한 등 적대국의 악성 행위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 구성의 독립위원회 설립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또 하원은 지난 7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정부의 미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를 정부 산하에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정보당국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센터의 대응 범위를 중국, 이란, 북한까지 확대한 겁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상원에는 북한과 중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연합체 클립스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도태평양 국가 사이버리그 법안도 상정돼 계류 중입니다. 그동안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국으로는 주로 러시아, 중국, 이란이 거론됐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시작으로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등 주요 해킹 사건 때마다 배후로 지목되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달 북한에 1,425톤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2,000톤을 훨씬 웃돌았던 지난 3개월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24일 북한 국가보고서를 발표하고 8월에 북한에 식량 1,425톤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혜자는 총 55만 8천여 명으로 타가소 어린이 32만 5천여 명, 유치원 어린이 10만 1,100명, 기숙학교 어린이 6,300여 명, 소아병동 어린이 3,000여 명, 임산부 수유모 11만 4,500여 명, 결핵 환자 8,000 명이었습니다. WFP의 8월 지원 식량은 5월에서 7월 석 달 동안의 지원량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WFP는 올해 1월 1,012톤, 2월 1,543톤, 3월 1,042톤, 4월 982톤을 지원했고 5월에는 지원량을 크게 늘려 2,676톤을 전달한 뒤 6월 2,287톤, 7월 2,188톤을 지원했었습니다. WFP는 지원량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4월 북한 현지에서 실시한 긴급 식량 안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내 새로운 지원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FP는 당시 조사 결과 북한이 지난해 10년 만에 최악의 수확 이후 북한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약 1,010만 명이 긴급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8월 중 영양 강화식품인 옥수수, 콩, 혼합물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앞으로 10년간 북한 내 식량 생산 공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8월 한 달 동안 북한 내 16개 군의 95개 시설을 방문해 식량 분배 현황을 감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VOA 취재 결과 북한 내 UN 기구들을 대표하는 상주 조정관이 현재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5년 6월부터 북한에서 근무한 타판 미슈라 상주조정관은 9월부터 몽골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으로 옮겼습니다. 신임 상주조정관이 부임할 때까지 프라빈 아그라왈 세계식량계획 평양사무소장이 유엔 상주조정관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유엔 사무총장실이 24일 VOA에 확인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 관계자는 신임 평양사무소장 인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정상적인 인사 이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미 지난 7월 미슈라 씨를 몽골 주재 신임 유엔 상주 조정관으로 임명했으며 북한을 담당할 상주 조정관 발표는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이 자국에 상주하는 유엔 직원들의 수를 줄이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인사 공백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미국 대학 속에 오늘은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의 하나인 UC 버클리 두 번째 편입니다.
역사 속 오늘 1513년 9월 25일 스페인의 탐험가 바스코 누네즈 발보아가 세계 최초로 태평양을 발견합니다. 발보아는 태평양의 남쪽 바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곳을 스페인의 영토로 선언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이름은 후에 마젤란이 지은 이름입니다. 바스코 발보아가 태평양을 발견했을 때 발보아는 태평양이 그저 자그마한 만 정도의 바다였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 태평양을 발견했지만 발보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발보아는 1510년 신도시 다리엔을 건설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 세워진 최초의 안정된 거주지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임명한 식민지 총독을 몰아내고 다리엔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러던 중 남쪽의 바다와 한 지역에 많은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정보를 인디언에게서 듣게 됩니다. 이렇게 다리엔을 발판으로 삼아 1513년 9월 25일 새로운 바다 태평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태평양을 발견한 발보아는 식민지 주도권 경쟁에 시달리며 갈등을 겪다가 1519년 반역죄로 처형됩니다. 1973년 9월 25일 미국 최초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에서 제재하던 미국 우주인 3명이 지구로 귀환합니다. 1973년 5월 14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폴로 계획에서 사용하다 남은 로켓과 우주선을 개조해 만든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을 발사했습니다. 스카이랩에 탑승한 제1팀은 28일간 이 우주정거장에서 머물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2팀이 7월 28일 세턴 로켓을 타고 이륙해 지구 상공 430km 궤도를 돌고 있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에 도킹한 뒤 59일 동안 머물다 1973년 9월 25일 지구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주인들은 여러 가지 실험 등에 성공하고 많은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랩은 임무 수행 중 대기 마찰로 인해 궤도가 내려갔고 미 항공우주국은 우주 왕복선을 보내 스카이랩을 본 궤도로 끌어올리려 시도했으나 실패합니다. 결국 스카이랩은 1979년 7월 12일 대기권으로 돌입하면서 불타고 파편은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 지역으로 떨어졌습니다.